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정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에 충분하지만 하나님은 확신만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그리고 그 위에 믿음을 더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도록 끌어내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의 첫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와의 전쟁의 첫 시작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첫 출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는 곡식 벨 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때에 요단 강물은 요단강 언덕에 항상 차고 넘쳤다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단강이 결코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심도 깊고 물살도 꽤 거세게 흘러가고 있는 때입니다. 짐을 짊어지지 않거나 또는 맨손으로 건너가기도 참 힘든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지 않은 수인데 그 사람들이 큰 사고 없이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사실은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호수아를 통해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생각은 하나님, 기이한 일을 먼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먼저 들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을 먼저 갈라주시고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 앞에서 감격스러워하면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대단하시다 하면서 건너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너가면 강 건너고 끝이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여리고와의 전쟁이라든가 아이성과의 전쟁, 나머지 가나안 부족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더 잘 붙들고 전쟁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앉아서 잘 살고 있었어야죠. 그렇지 않았죠. 물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필요하다 하시면 기적을 동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보고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이모부도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의 일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한 40년에서 45년 전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개척을 하시려고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으셨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하시던 교회 권찰님 집으로 발걸음이 가더래요. 그래서 갔답니다. 그 문을 두들기고 권찰님이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20만 원 맡겨두셨다고 해서 찾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권찰님은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일이 시동생 결혼하는 날인데 저희도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서 지금 예식을 치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다른데 준비해 두신 것 같습니다. 이러고 돌아오시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래요. 다음날 아침에 사모님이 목사님을 깨우면서 밖에 권찰님이 오셨는데 한번 나가보시라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이 권찰님이 신문지에 20만 원을 싸서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렇게 말씀 주시고 가셨는데 사실은 집에 방이 하나 여유가 있어서 전세로 20만 원에 내놨었는데 밤늦게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니 계약금 일부도 아니고 20만 원을 다 주면서 제가 여기 와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계약이 됐더래요. 그 20만 원을 자기가 쓸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이렇게 놀라운 일로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일하는 자에게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 놀랍다, 그런 신기한 일이 있는가, 기적이 일어났네, 이렇게 기적에만 눈길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좀 더 저희들이 그 안에서 지켜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자기 확신, 자기 믿음, 자기 결단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에게나 그 권찰님에게나 그 모든 상황을 강권적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끄시는 것에 다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의 권찰님 찾아가서 하나님이 여기에 20만 원 맡겨뒀다고 해서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우리 생각에 그냥 가서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따라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되는데 기적이기에 앞서 거기에 믿음의 순종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봐야 합니다. 목사님의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성경에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시는 목사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 두 명을 가까운 마을에 보내시면서 미션 하나를 주십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하나 있는데 풀어가지고 와라. 만약 풀어오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있었고 푸는데 누가 왜 푸냐고 물어봐서 누가 물어봤겠어요? 그 나귀 새끼 주인이 물어봤겠죠. 왜 푸냐고 물어보니까 주가 쓰신다 했더니 그대로 내어드리는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고 저는 아직 마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일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들어가서 봤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고 내가 그걸 푸는데 주인이 왜 푸냐고 이야기를 해서 주가 쓰신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주인이 나한테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얘기할 텐데 그런 꼴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 주머니 털어서 나귀 새끼 한 마리 사가자. 나는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는 그 주인의 모습이나 또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어놓아라. 그리하면 내가 기이한 일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내가 얼마나 큰 기적을 베푸는지 봐라. 이런 기적을 베풀 만한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어떤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믿음을 더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내 삶에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계시고 그들의 발걸음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세게 흘러가는 물결 속에 한 발을 내딛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눈에 다 걸립니다. 수심도 깊어 보이고 물살도 너무 세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발을 딛고 내가 여기를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공포와 실패와 좌절과 절망 그리고 죽음으로까지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 눈에 걸리는 것들이 다 이런 두려운 현실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운 현실 앞에서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비탄에 잠긴 그런 탄식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려고 다 하다가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는 그 비탄에 잠길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너가 했는데 다 안 됐지. 이제 내가 할 테니 너 이리 와서 잘 봐라.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자리 앞에 가서 뭘 하시는지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바로 우리가 도망가고 싶고 우리가 보기 싫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가 아니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거기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셔서 만들어내신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우리로서는 그 무섭고 두렵고 떨린 혹독한 현실 앞에 서기가 매우 싫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의심밖에 없습니다. 될까라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무모한 일이 아닌가, 헛수고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헛된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의심이 끊이지 않고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를 그렇게 방해하는 시험거리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 자신은 기도하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물결이 너무 거세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찾아오십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 제자들은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 예수님이심을 밝히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죠. 베드로가 그 배 위에서 바닷물 위로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 내디딜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래봬도 내가 어부이고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혹시 빠지더라도 내 몸 하나 건질 수는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내 동료들이 있으니 내 동료들이 나를 건져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주를 바라보았고 그 주님이 오라 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닷물 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가 몇 걸음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주를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증거가 됩니다.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뭐에 시선을 뺏깁니까? 거세게 부는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즉시 물에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잡아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였습니다. 의심치 않고 걸어갔으면 예수님께 갔고 그 주와 더불어 다시 걸어와서 배에 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아주 은혜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이 늘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보이는 현실이 소망을 둘 수 없고 한계가 그어져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였기에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일한다, 내가 내게서 이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변함없이 너와 함께하고 일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본다면 거기에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한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강물이 위에서부터 한 곳에 쌓이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단 한 걸음의 발걸음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여길 가야 되겠는가?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누가 나에게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에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이런 뜻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해결의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약간 애매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가 그 약속 안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서라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자유인의 신분이 되어서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그래야 그 조건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힐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고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번에 생각나는 것이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도 바울을 편드는 형제 중 다수는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더욱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우리라도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자라고 할 때에 거기에 복음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쪽에서는 투기와 분쟁으로 다투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붙잡혀 있으니 이때가 기회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이들은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결과를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됨으로 진전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현실은 사도 바울을 묶어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묶여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정말 담대한 은혜로운 고백을 그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을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생 자기가 살아왔던 날들을 뒤돌아보니까 즐거울 때도 있고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 좋은 일이 있고 별로 큰 문제가 없을 때에는 발자국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파서 주님이 꼭 필요한 그때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예수님께 원망을 하는 거죠.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해 주신다고 하시더니 이 가장 필요한 때에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야 그때 내가 너 업고 걸었다. 이제 그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에 이 예화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유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감성팔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또 그 돌아보는 일 가운데에 깨닫게 하신 일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아팠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거기나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나 다 포기했을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견뎌내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가 의지가 있고 강인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지만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이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한계가 정해져 있어서 사실은 절벽 같은 벽에 부딪힐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다 하세요. 그럼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다 이루어낼 수 있어. 내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내 믿음의 한 걸음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걸리는 것들은 할 수 없고 불가능하고 안 되고 절망스러운 일들밖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거 뭐야? 다 안 되잖아. 다 안 되잖아. 나 여기서 뭘 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한계까지 내몰린 자리에 내몰리지만, 그러나 거기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이루어 놓을 테니 넌 여기 서서 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걸음의 발걸음을 그 믿음의 자리에 디디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야 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현실이 두렵습니까? 두렵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까? 물론 도망가고 싶습니다. 외면하고 싶은가요? 그럼요.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계시고 그 증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우리의 삶 전체에 덮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 믿음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저도 이 한 걸음 내디디려고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같이 싸우시죠. 같이 손 붙잡고 한 걸음 내디디기 위해 애써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요단 강물에 한 걸음을 내디뎌야 물이 한 곳에 쌓이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서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에는 이제부터는 거기가 뒤바뀐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그리고 회피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끊임없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가, 그것에 우리가 담대하여 져서 세상이 약속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다듬어 내십니다. 이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하여서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절망스럽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스스로 버텨 나가기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 부름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내시고 마침내 성취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내신 일들을 보게 하셔서 담대히 믿음의 한 걸음을 우리의 현실 속으로 내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며 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그 선하신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기적으로 채우시는 우리의 현실이 이제 우리의 온전한 현실이 되었음을 믿고 승리하는 복된 생애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